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군사 안보 협력 강화와 동맹 업그레이드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양국은 방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지휘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계획성,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미일 동맹이 처음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선 환영식에서 1951년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거론하며 양국 간 파괴될 수 없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달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차 대전 상대였던 과거사와 관련 적으로 남는 대신 우리는 나은 선택을 했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이며 양국 동맹은 진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과 일본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이 기증한 워싱턴 포토맥강 주변의 벚나무들을 거론하면서 벚꽃 같은 미일 동맹의 유대는 인도태평양과 세계 곳곳에서 계속 자라고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2026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일본 정부가 벚나무 250그루를 새로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10일 국회의원을 뽑는 22대 총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을 선출하는 이날 선거의 투표율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와 제외국민투표 등을 합산해 67%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투표율은 3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시각 11일 새벽 기준 개표 70% 진행 상황에서 254개 지역구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94곳,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6곳에서 당선이 확정되거나 우세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당 지지에 따라 당선이 결정되는 비례대표 46석의 경우 11일 새벽 기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9%,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6.42%,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2.48% 등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에 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접근법이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이 9일자로 보도한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고 있는 일은 실수라면서 그의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교전 중단을 선언하고 향후 6주에서 8주 동안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과 의료품의 전면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가자지구에 가한 이스라엘의 폭격이 무차별적이었으며 군사활동도 도를 넘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와 구호단체 직원들의 안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4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마인주 전 타이완 총통과 면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 전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외부의 간섭은 국가와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타이완인들은 모두 중국인이라면서 해결할 수 없는 원한도 논의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를 갈라넣을 수 있는 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중부 북동부 지역으로 펼쳐진 개기일식은 아주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 미국에서는 눈이 아프다, 눈이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개기일식이 시작될 무렵부터 끝난 뒤까지 인터넷 구글 검색창에 눈 아픔 관련 검색어가 치솟았다가 평소 수준으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일식이 진행된 지역과 시간별 이 눈 아픔을 검색한 지역이 비슷했던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자, 맨눈으로 개기일식 보면 안 된다는 안내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수 안경이나 장치 없이 그대로 일식에 노출됐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눈이 불편하거나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 안과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자, 빛에 자외선 UV에 직접 노출되면 눈 표면 각막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면 자연적으로 괜찮아지지만 혹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나 눈이 뿌연 상태가 계속 생기고 계속되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할 어떤 망막증의 증상일 수 있답니다. 옛날에는 그 선글라스, 색안경 쓰면 멋쟁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햇볕 아래 모자를 챙겨 쓰듯이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듯이 비 오는 날 빼고는 거의 1년 내내 선글라스를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백내장, 황반 변성 등 눈 질환 없이 깨끗한 시야, 자외선을 가려주는 선글라스 착용이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한 내 눈을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U.S. retail sales increased more than expected in December, another sign that the economy remains strong.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온라인 쇼핑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5도고요.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청진, 선봉, 삼지연에는 1cm 정도의 눈 소식도 있습니다. 북한 전역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상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자, 평양의 아침 최저 10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신의주는 9도, 중강 6도, 함흥이 8도고요. 원산의 아침 최저가 11도, 해산은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는 개성과 함께 19도까지 오릅니다. 함흥과 원산은 18도, 중강이 16도, 신의주가 14도, 해산은 17도까지 오릅니다. 청진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일겠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인도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사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 하마스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소식, 또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어서 9년 만인데요. 미일 정상은 2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두 정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을 주시하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공동 군사 협력과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미일 동맹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두 정상이 타이완과 중국 간의 긴장된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또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도전을 포함해서 그러한 행동에 계속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일 두 정상의 발표는 오래된 적국이 동맹이 된 이후에 가장 긴밀한 협력으로 이끌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군이 합동 지휘 구조를 통해서 협력할 것이며 호주와 함께 새로운 항공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를 개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우주비행사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임무에 참여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은 지난 10년간 일련의 안보법 개정을 통해서 글로벌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이번에 주일 미군 지휘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방 협력에 관한 70여 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대면, 이게 10차례가 넘는다는데 오전에는 환영식이 있었죠?
네, 환영식은 백악관 마당인 사우스 론에서 열렸습니다. 회담에 앞서서 오전 10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질 바이든 여사,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남쪽 가든에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네.
아, 백악관은 기시다 총리의 도착과 함께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행사가 한 30분 동안 진행됐고 19발의 예포 발사와 양국 국가 연주, 미국 육해공군과 해병대 의장대 사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네. 환영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아주 높이 평가했더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사에서요,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서 선견 지명이 있는 용감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리더십 아래 일본은 국방 정책과 국방 능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제 우리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 파트너십과 더욱 강력한 인도 태평양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의 동맹은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기시다 총리는 그 환영식 답사에서 미국과 일본 관계 어떤 발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지역과 전 세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과 다른 동맹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강화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적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격자형 안보 구조의 핵심 주체로 변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한일 세 나라의 캠프 정상회의와 관련한 발언도 있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일 3국의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 희망과 가치를 공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총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우정의 새 장을 여는 가장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함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고 강하고 더 효과적인 동맹을 만들었다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환영 연설에서 벚나무 얘기가 나왔던데요.
네, 기시다 총리가 연설에서요. 2026년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벚나무 250그루를 새로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벚꽃 같은 미일 동맹의 유대는 인도 태평양과 세계에서 계속 강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두 나라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나면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일본 총리 부부와 함께 국빈 만찬을 진행합니다. 또 11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11일 오후 기시다 총리와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함께 첫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네, 자, 목요일 열리는 이 3국 정상회의가 전략적인 경쟁자죠.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더군요.
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회담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초점에 맞춰질 예정입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브리핑을 하면서 다자간 격자형 안보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이 함께 훈련을 할 때 고립되는 건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양국 간의 협력 강화가 이 한국을 포함한 미한일 3국 협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요, 미일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가 미한일 3국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일 양국의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 추진 조치가 미한일 3국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의 안보 군사협력뿐 아니라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역량 측면에서 볼 때 미한일 3자 기반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발표하는 내용은 해당 분야에서의 미일 양자 간 조치가 될 거라면서 앞으로 한국의 참여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 이 하마스에 대한 접근법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는데요.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사 유니버전이 9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이 인터뷰는 지난 3일에 녹화한 겁니다.
네, 자, 3일이라면 이스라엘 공격으로 국제 구호 단체 직원들이 사망한 그 날이죠. 그 이후 인터뷰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에 가자지구에서 월드 센트럴 키친 소속 구호 활동가 7명이 이스라엘 군의 5인 공습으로 사망한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향후 6주에서 8주간 식량과 의약품 지원을 위한 휴전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이집트 정부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그들은 들어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백악관도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밝혔죠?
네, 백악관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비슷한 지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하마스에도 이스라엘과 6주 동안 전투를 중단하는 휴전협상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40명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수감 중인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풀어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의 제안은 미국이 꾸준하게 밝혀온 부분인데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9일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요, 카이로에서 하마스에 제시된 매우 심각한 제안이며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은 하마스의 코트에 있다면서 하마스가 아직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계획을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를 침공할 날짜가 정해졌다고 밝혔네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8일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공격이 필요하다면서 공격 날짜가 정해졌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날짜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미국에 공격 날짜를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라파 공격이 임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다음 주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이 만나기 전에는 어떤 행동이 취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낮추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이유로는요, 중국의 공공재정 전망에 대한 위험 증가를 꼽았습니다.
네, 중국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피치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의 5.8% 수준이었던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올해 GDP의 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이 재정 적자가 GDP의 8.6에 달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때는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 사태 대응 조치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불안했던 시기입니다.
네, 자, 중국이 한동안 부동산에 많이 의존을 했었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지금 경제가 고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중국 부동산 위기를 초래한 게 대표적으로 중국 3대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하나로 불리던 헝다를 들 수가 있는데요. 헝다는 이 3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가 드러나서 2021년 파산 위기에 몰렸었고요. 이후 2년여간 구조 조정을 하고 채무 재조정도 했지만 지난 1월 홍콩 고등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파산 이면에는 777억 달러에 달하는 분식 회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중국이 부동산에 의존한 그런 성장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치사에서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의 그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죠.
네, 피치는 중국의 재정 정책은 앞으로 몇 년간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완충력이 약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말이었죠.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역시 비슷한 조처를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무디스가 지난해 12월에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실망했다며 반발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피치는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중국의 신용등급은 A+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또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4.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한 시티그룹이나 국제통화기금 IMF와는 대조적인데요. 지난달 시티그룹은 올해 중국 경제 전망치를 4.6%에서 5%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난 1월 IMF 역시 기존 전망치에서 0.4% 포인트 올린 4.6% 성장을 내다봤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반응 뭐죠?
중국 정부는 피치의 중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10일 피치 발표 이후 입장문에서요. 피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 재정부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해결 작업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고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전히 중국 정부는 경제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면서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추세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경제 체제가 서방 국가들과 다르기 때문에요. 서방의 기준치가 중국의 경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미국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남부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하원은 국경 문제 책임자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상원 송부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160여 년 전에 제정된 낙태금지법이 부활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10대 학생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폐쇄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방송된 유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국경 폐쇄 권한을 부여할 초당적인 법안이 공화당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우회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한 이 유니비전은 미국 최대 스페인어 지상파 TV 방송사입니다.
네. 자, 미국의 남부 국경 문제. 오는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중남미계 이주자들이 폭증하면서 국경 위기가 초래했는데요.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서는 남부 국경의 위기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한 데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대부분 중단하는 등 국경 정책 노선을 바꿨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개방적인 이민 정책 때문에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 공화당 쪽의 주장입니다.
네, 비난도 커지고 남부 국경 상황도 악화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의회에 긴급 안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함께 남부국경 불법 이주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관리 예산 등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미리코 불법 이주민 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국경을 폐쇄한다는 그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이 협상에 반대하면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권으로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나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법이 없이는 자신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원에서는 이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을 추진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2월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거의 150년 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을 추진했던 그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탄핵 소추안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법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아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국경 통제에 실패했고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이 보장한 법치와 권력 분립을 위반하여 미 국민들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요르카스 장관이 남부 국경에서 이민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 탄핵 소추안이 그 하원을 통과한 게 지난 2월이었는데 이제 상원으로 올라갈 순서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당초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0일 저녁에 상원에 송부할 예정이었는데요. 9일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연기를 합니까?
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상원 공화당이 존슨 의장에게 다음 주까지 송부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끌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건데요.
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존 튠 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토론할 기회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절차상 상원 의원들은 이 탄핵 소추안이 탄핵 심리를 위해 송부된 바로 다음 날 배심원으로 소집돼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크게 소추와 심리로 나누게 됩니다. 이 헌법은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이 탄핵 심리 권한은 상원에 나눠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은 하원 제적위원 과반수가 지지하면 통과되지만 상원에서 탄핵안은 제적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이 탄핵이 결정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원의 문턱이 더 높은 것이죠.
네.
그런데 현재 상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인 만큼 이 상원에서 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거죠?
네. 따라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하원의 탄핵 추진이 엉터리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탄핵을 추진한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국경 안보 사안을 부각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세의 소재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슈머 대표는 9일 기자들에게 이 탄핵안을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우리는 이 일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책 다툼을 해결하는데 탄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마이루카스 국토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정책 논쟁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이 마이루카스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헌법이 요구하는 탄핵 요건인 중범죄나 경범죄가 아닌 정책 논쟁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밋 롬니 상원 의원은 궁극적으로 헌법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경 상황을 둘러싼 입장이 민주당, 공화당 많이 다르죠?
네. 공화당은 오는 11월 대선까지 남북 국경 문제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와 오랫동안 씨름을 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법안을 마련해서 국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셰로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초당적인 국경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애리조나주로 가겠습니다. 자, 애리조나 미국 남부에 있습니다. 19세기에 제정된 낙태금지법이 부활한다고요?
네.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9일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이 과거의 낙태금지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고요. 이를 어기고 낙태수술을 한 의사는 최고 5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법이라면 이게 언제입니까?
네, 지난 1864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160년도 더 된 주의 법인데요.
네.
당시에는 애리조나주가 아직 주도 아니고 그냥 연방 직할의 영토인 준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이 제정되면서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는데요. 주 대법원이 해당 법을 되살릴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걸까요?
네, 지난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기면서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었던 공화당 소속 마크 브루노비치 전 장관이 주 법원 판사를 설득해서 이 1864년 이 낙태금지법 집행을 차단했던 그런 조치를 해제하게 한 건데요. 하지만 브루노비치 장관 후임자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스 장관이 취임했고요.
네.
메이스 장관은 반대로 이 법을 보류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결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이 법을 시행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 대법원은 4대 2 결정으로 입법부는 1864년부터 선택적 낙태를 금지하려는 확고한 의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이어서 현재까지 우리 입법부는 선택적 낙태에 대한 권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거나 독립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대법원은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14일간 효력을 유보했고요. 45일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 애리조나주에서는 임신 후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네, 임신 첫 15주 동안만 낙태 실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14개 주에서 임신 후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가 금지됐는데요. 이제 애리조나주도 이런 주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이외에 이 두 개 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데요. 사실 이런 임신 초기에는 여성들이 이 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애리조나 주 대법원 결정 반응 어떻습니까?
네, 현재 주 법무장관인 메이스 장관은 애리조나 주가 아니었고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으며 여성이 투표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의 법을 다시 시행하기로 한 오늘의 결정은 우리 주의 이 오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도 즉각 성명을 내고 애리조나주 법이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 내용도 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곧 훨씬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여성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비극적인 경우에도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해리스 부통령과 나는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대다수 미국인의 편에 서 있다면서 우리는 생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고 의회에 로데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애리조나주의 이번 결정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가요.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이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애리조나주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낙태 문제를 내세워서 여성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오는 11월 선거에서 낙태 문제가 여러 주의 투표 용지에 오를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태가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8일 낙태 문제에 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제한은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고 결정된 것이 그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총을 쏜 사건을 일으킨 학생의 부모가 징역형을 살게 됐군요.
네, 지난 2021년에 이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10대 청소년 이선 크럼블리시 군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크럼블리, 제니퍼 크럼블리 부부에게 각각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학교 총격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죠.
네. 재판을 담당한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의 쉐릴 매튜스 판사는 이번 유죄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은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의 결여를 확인시켜준다면서 부모가 반복적으로 그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1년 11월 30일인데요. 이 오클랜드 카운티의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당시 15살이던 크럼블리 군이 반자동 소총을 들고 권총을 들고 복도를 걸어다니며 총을 쐈습니다.
네.
이 총격으로 학생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 크럼블리 군은 처벌 받았습니까?
네.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테러 등 총 24건의 혐의를 받았고요. 현재 이 12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자, 검찰은 왜 크럼블리 군의 부모에게도 범행의 책임을 물었을까요?
네, 아들의 범행에 부모의 역할이 크다고 봤습니다. 우선 크럼블리 군의 부모는 아들의 범행 당일 학교를 방문했는데요. 교실 내에서 아들의 행동에 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가 상담차 불렀던 겁니다.
네.
하지만 부모가 크럼블리 군을 조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녀가고 몇 시간 뒤에 이 크럼블리 군이 총격 사건을 저지른 거죠.
자, 이 부모는 아들이 사건 당일에 학교에 총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크럼블리 군이 범행에 사용한 총은 부모가 직접 아들에게 사준 것이었고
네.
부모가 이후 총기를 집에 그냥 방치했고 무엇보다 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를 보여주는 증거를 토대로 이들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요. 지난달에 이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이 크럼블리군의 부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검찰 측에서는 이들 부모, 그러니까 부부에게 어떤 몇 년을 구형을 했던 겁니까?
최소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판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크럼블리 부부가 이미 2년 반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10년 징역형은 남아있는 횟수만 채우면 되는데요.
네.
그리고 10년 후에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가석방 요청이 거부되면 최대 15년 동안 투옥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행정부 안에 다른 나라를 돕는 독립기관으로는 평화봉사단 말고도 미국국제개발처 USAID가 있습니다. 미국국제개발처는 평화봉사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지원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국제개발처 USAID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Hi, I'm Clinton White. At USAID, we value the unique talent and innovative skills fostered in students at our nation's...
미국 연방 관보는 미국 국제개발처 USAID가 국제 경제 및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2020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USAID 프로그램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분쟁 중인 나라들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정치적, 전략적 목표를 지원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가난과 질병, 인도적 필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며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 무역에 참여하는 이들 국가의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지원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The head of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amantha Power, traveled to Ethiopia and recalled a visit to Sudan 20 years ago.
USAID 조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본부 부서와 해외 현장 부서들입니다. 본부에서는 지역이나 기능별로 분류되는 여러 국이 부처 활동을 조율하고 해외 프로그램들의 집행을 지원합니다. 또 본부에 독립된 실은 기관의 일상 운영을 관리합니다.
I cannot think of any action which is more important to the effort in which we're engaged than what you are doing and the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as a
USAID는 지난 1961년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 지원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USAID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에 국무부와 USAID는 158개국을 지원하는데 약 38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우크라이나가 9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에티오피아 15억 달러, 예멘 13억 달러, 남수단 약 9억 달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약 8억 달러 순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같은 기간 29개 부문에 지원 예산이 지출됐고 이 가운데 정부 및 민간 사회 분야에 가장 많은 100억 달러가 집행됐습니다. 현 USAID의 수장은 지난 2021년 3월에 취임한 19대 서멘사 파워 처장입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USAID의 직원 수는 해외 직원까지 포함해 약 1만 명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바로 구매한 물건에 대한 반품인데요. 해마다 반품된 제품의 규모만 해도 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반품 경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상승세 이어가는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반품 증가. 최근 미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튼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 지출이 그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U.S. retail sales increased more than expected in December, another sign that the economy remains strong.
로이터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지난해 12월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소매 판매를 이끈 것은 바로 온라인 판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통계 전문 업체 스태티스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5천억 달러를 넘지 않았던 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2020년 5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거의 6천억 달러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어 2021년에는 약 7,30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7,900억 달러에 도달했고요. 지난해에는 9,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 이 매출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 온라인 쇼핑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이 반품의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반품 처리 역물류 전문 업체인 옵토로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We've seen returns increase 3 to 5 times at a brick and mortar. We all expect free returns.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이 상점에 가서 반품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은 3배에서 5배 반품이 늘어났다는 설명인데요. 소비자들이 모두 무료 반품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업체는 경쟁력을 갖고 이 소비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무료 반품 정책을 취한다는 겁니다. 반품 비용과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온라인 쇼핑과 함께 반품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브래키팅이란 겁니다. 원래 이 브래키팅은 이 사진과 관련한 용어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하나의 피사체를 이 빛의 노출과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 장을 찍는, 그러니까 이 그룹으로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 온라인 쇼핑에서 바로 이 브래피킹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신발 매장에 직접 가서 신발을 살 때는 자신에게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신발을 신어보기도 하고요. 이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 뭔지 알기 위해서 이 색깔별로도 신어보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브래키팅입니다. 옵토로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commerce has just changed the game when it comes to returns. Folks are now using their bedroom as their dressing room.
이제 소비자들은 마치 자신의 침실을 탈의실로 삼아서 한 번에 세 개 신발을 사서 신어보고 그중 두 개를 반품해 버린다는 겁니다.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온라인 쇼핑을 한 소비자 가운데 절반이 바로 이런 브래키팅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매한 제품을 반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혹은 우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우편을 통한 반품은 특히 판매자 입장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옵토로 설명에 따르면요, 정상적으로 팔렸던 제품이 반품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원래 판매 제품 가격의 최대 66%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100달러 하는 재킷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구매자가 어떤 이유가 됐든 반품을 하기로 결정하고 재킷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 이 옷이 다시 돌아가는데 최대 66달러가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자, 엄청난 비용이죠.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반품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미 소매연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반품 규모는 743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체 판매 중에 14.5%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물건을 산 100명의 소비자 가운데 14명 넘게 반품을 했다는 겁니다. UPS 산하 조직인 해피리턴스가 지난 2023년 제품 반품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판매자 가운데 반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에서 20% 늘었다고 답한 응답률은 52%였고요. 20에서 30% 이상 늘었다고 답한 응답률은 47%였습니다. 반품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품을 직접 반품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샀든 혹은 직접 매장에서 샀든 이 물건을 판 업체를 직접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구매한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들고 가면 현장에서 바로 제품을 수거하고 그 비용은 환불해줍니다. 자, 그럼 우편을 통한 반품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한 온라인 매장에서 이 남성 재킷을 구매했습니다. 평상시 가격이 380달러나 하는 이 꽤 비싼 재킷이었는데요. 한정 특가 상품으로 80달러에 판매를 한 겁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에 바로 그 재킷을 샀죠. 한 5일이 지난 뒤 기다리던 제품이 도착했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보니까 허탈하게도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옷을 반품할 텐데요. 한번 반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품을 구매한 온라인 매장에 들어가서 이 제품 주문 번호를 쓰고요. 반품 버튼을 누릅니다. 반품 사유로는 다른 제품 배송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품 신청을 하자마자 제 전자메일로 반품 신청 안내가 들어왔습니다.
자, 메일을 열어보니까 자, 우편으로 반품할 수 있는 송장이 함께 보내졌습니다. 자, 이 옷을 배송된 박스에 다시 담고 이 송장을 프린터로 출력한 뒤에 자, 박스에 붙여서 이 가까운 우편 배달 업체에 맡기면 반품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귀찮긴 하지만 설명대로 다시 옷을 박스에 담았고요. 송장을 붙여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배달 전문 업체인 UPS로 가겠습니다.
Hi, how are you? This is for return. My code here.
No. Are you leaving my confirmation? You also have a nice one.
Thank you.
자, 이미 송장까지 붙여서 왔기 때문에 그냥 기계로 한번 송장을 찍더니 바로 접수됐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최근 반품 대행 서비스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호출 택시 서비스를 하는 우버가 대표적인데요. 이 업체는 5달러를 내면 최대 5개까지 제품을 수거해서 대신 우편 배달 업체로 가져가 반품을 해준다고 합니다. 변화를 꾀하는 업체들. 앞서 언급한 대로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반품에 대한 처리가 엄청나게 큰 고민입니다. 최대 66%에 달하는 이 반품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반품된 제품을 처리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품 하자 여부를 확인한 뒤에 재포장해서 판매하려면 이 작업을 할 인력과 장소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이 추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창고에 마냥 쌓아놓게 되면 이 보관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래저래 이 반품 처리가 골칫덩이인 겁니다. 결국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을 반품하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에 여러 업체는 이 무료 반품 정책을 끝내고 반품 비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형 의류업체인 자라가 대표적인데요. 이 업체는 우편을 통한 반품은 건당 약 4달러의 비용을 받습니다. 해피리턴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판매자 중 80% 이상이 이 반품 비용을 받기로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의 에디터 사만다 골든 씨의 설명 들어볼까요?
Some retailers have made their return policies a little bit more restrictive this year. What this means for you as a shopper.
골든 씨는 반품할 필요가 있는 제품을 구입할 때는 이 관련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쇼핑 성장과 이에 따른 반품 증가와 그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 불만 사항을 얘기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영어 대화법 살펴보겠습니다.
Most of us do not enjoy complaining, but sometimes we must do it to get a solution.
우리 대부분은 불만 사항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해결책을 얻기 위해 불만 사항을 얘기해야 합니다.
An effective complaint often has three steps: explaining the problem, stating your feelings, and asking for action.
효과적으로 불만 사항을 말하는 데는 보통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문제를 설명하고 당신의 감정을 진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Here are a few phrases you can use to politely explain your problem.
여기에 공손히 당신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쓸 수 있는 몇 가지 문장들이 있습니다.
Let's start with I think you may have.
Oh, hi. I think you may have forgotten to bring my drink.
I think you may have. 내 생각에는 당신이로 시작해보죠. I think you may have. 내 생각엔 당신이 forgotten to bring my drink. 내 음료수를 깜빡한 것 같아요.
Here is another opening line. I'm sorry to have to say this, but...
Hi, how's it going? I'm sorry to have to say this, but I noticed some damage to my clothing.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I'm sorry to have to say this, but...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요. 내 옷에 손상이 갔네요.
Or you can simplify it with the words, I just noticed.
Hi, how's it going? I just noticed some damage to my clothing.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I just noticed. 내가 지금 막 발견했는데 내 옷에 손상이 갔네요.
Here's another useful phrase. I'm sorry to bother you, but...
Hi there. I'm sorry to bother you, but my hotel room is a little cold.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I'm sorry to bother you, but...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내 호텔 방이 좀 춥습니다.
Or you might say there seems to be a mistake.
Hi, how are you? There seems to be a mistake on my billing statement. I think you may have overcharged me.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There seems to be a mistake. 내 대금 청구서에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이 비용을 과하게 부과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세탁소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 대화로 들어보겠습니다.
Okay, that'll be $21.50, please.
Oh, gosh. I just noticed some damage to my clothing. The shirt has a hole, and the pants have changed color.
I cleaned those myself. I don't remember damaging anything.
But these pieces are new, and I've only worn them once. Is there any chance you could reimburse me?
Let me get the manager. Okay, that'll be $21.50, please.
21불 50전입니다.
Oh, gosh. I just noticed some damage to my clothing. The shirt has a hole, and the pants have changed color.
세상에, 나는 지금 내 옷에 손상이 간 걸 발견했어요. 셔츠에 구멍이 있고 바지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I cleaned those myself. I don't remember damaging anything.
내가 세탁했는데요. 어떤 것도 손상시킨 기억이 없어요.
But these pieces are new and I've only worn them once. Is there any chance you could reimburse me?
그러나 그것들은 새 옷이고 한 번밖에 입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배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Let me get the manager.
매니저, 관리자를 부르겠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불만 사항을 얘기할 때 시작할 수 있는 문장. I'm sorry to have to say this, but I'm sorry to bother you, but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이란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